사무엘상 오늘은 26장 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입니다. 머리 다 보름 조금 더 주십시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그 밤에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지인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에서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찔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서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은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이에 다시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산거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내리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가로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지 아니하느냐? 아브넬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을 부른 넌 누구냐?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였느냐? 백성 중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내 행한 일이 선치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하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딨나 보라.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하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은 내 음성이냐? 다윗이 가되 내 주여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또 하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천근 내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어서 만일 왕을 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은 만일 인자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고 오늘날 나를 쫓아내 여호와의 기업에서 붙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녀 청근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 나 이제 나의 피로 땅이 흐르지 말게 하소서. 이는 산에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습니다. 사울이가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의 기준이 여겼은즉 내가 다시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다윗이 대답해 가서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 가져가게 하소서.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선교학교에서 이렇게 성경을 배우던 때 그리고 압곡동에 장팔이 있었을 때 그리고 군대에 있었을 때 그리고 김천에 있었을 때 그런 이제 시절들이 종종 생각이 나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압곡동에 있을 때도 어렵고 장팔이 있을 때도 어렵고 군대에서도 참 많이 어려웠는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잠시도 나를 떠나지 나를 지키고 계신 걸 보았어요. 저는 내 기억에 생생한 것은 내 군에 제대할 때 통신훈련소 정문을 나오면서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사하라 사막에 혼자라도 살겠다. 내가 남극에 가서도 살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1968년 1월 21일 날 이북 특수공작대대 청와대 폭발미수 사건이 일어나서 군대가 제대가 연기가 됐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저 제대할 때쯤 돼서 그 당시에 육군 제대 특명이 일주일씩 끊어져요. 쉽게 말하면 65년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입대한 사람 제대. 65 뭐 몇 년 몇 그렇게 일주일씩 딱딱 끊기고 어떻게 3일 끊길 때가 있고 닷새 끊길 때 대부분 일주일에 끊기는데 제대가 쫙 밀려있다가 한꺼번에 52일 특명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달 가까이 특명이 나는데 제가 마지막 하루 만에 걸렸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두 달 가까이 제대를 하게 된 거예요. 부대에서 사람들이 제 별명이 억세게 재수 좋은 사람인데 너는 제대할 때까지도 재수 억수로 좋다고.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제대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전 제가 있는 내무반이 아니고 보통 교회 안에서 침대 갖다 놓고 거기서 늘 자고 생활을 했는데 내무반 내려가니까 내 관물들을 쫄병들 다 훔쳐갔어요. 총하고 철모하고 탄티나도 다 훔쳐오고 없는 거예요. 보통 내무반에 고창급 훔쳐갔다 그러면 난리 나지요. 기압들 주고 아마 다 채워넣는데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제대 며칠 놔두고 이사종계가 담당자가 나한테 박병자님 관물 반납 안 해요? 부대 취급받은 걸 전부 다 이제 반납하라고 제대복을 받아야 하는데 뭐가 있어야 반납하지요. 반납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제가 예배당에 혼자 있으면 기도를 했어요. 저는 그때 군생활 하면서 내 마음 안에 늘 하나님이 계셨고 어떤 어려움이든 하나님을 바랄 수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면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겠다는 마음이 들고 또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군생활 3년 동안 한 동안에 그렇게 행복했었어요. 위치적으로 볼 때는 우리 부대 제일 계급낮은 2등병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교육생에다가 형편은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님 다 나와 지켜진 거예요. 여러분 삶의 진정한 평안은요 형편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유하고 잘나고 똑똑해도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살 수 있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공고 그래도 주님 여러분 마음에 확실히 살아계시면 그 주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슬픔을 제하기 때문에 기쁨 속에 감사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예배당에서 저녁마다 기도를 했어요. 보통 우리 부대는 10시 되면 다 취침하기 때문에 10시쯤 돼서 예배당 문을 그러지 않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제대를 합니다. 제대해서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인지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내가 관문을 반납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반납해야 제대가 되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군생활을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내 간물을 받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지금까지 도우신 주님이 마지막인데 이것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제대 앞두고 우리 부대는 군목도 없고 예비당이 없어서 제가 군목 노릇을 했는데 일군사령부 군정부 행정실장님이 저를 보고 박상병 조금만 참아요. 군목 보내줄게요. 저 사실 군목 보내주는 거 안 좋아했거든요. 내가 있으면 훨씬 좋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제대 거의 앞두고 군목님이 오셨어요. 그분 이제 육군 중이죠. 군목은 중이에요. 저하고 한 열흘인가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대했는데 어느 날 군목님이 저를 보고 박병장 관물 반납했시유 아주 충청도예요. 우리 군목님. 예, 목사님 다 됐습니다. 목사님이 주머니에 꺼내더니 돈을 꾸깃꾸깃 펴더니 2,300원을 저에게 주셨어요. 이거 관물 반납한테 쓰라고. 아니, 목사님 다 돼서 괜찮습니다. 아니 받으라니까요. 아니 됐습니다. 괜찮. 아니 받으라니까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아니 받으라니까요. 목사님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1,300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대 그 담당자에게 이사종계라 그래. 이종계, 사종계, 이사종계. 야, 내가 너 하다시피 예배당에 있느라고 다 도저히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진 게 이게 다다. 네가 이거 처리를 해라 하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할 수도 된 거예요. 제대하기 전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목사님이 내가 관물 받나봐 오단 걸 어떻게 하셨을까? 오후 5시 반되면 퇴근하시는데 밤에 내가 막 관물 기도한 걸 들으셨는가? 아직까지도 그 숙제는 안 풀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늘 같이 계셨어요. 그 제가 이제 삶을 살면서 내가 참 감사했던 것은 군대에서 뭐 어려운 일들 여러 번 있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생겼고 제대하는 김천에서 살면 집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돈이 필요한 일들이 있었고 아직까지 한 번도 제가 사람에게 내가 뭐가 필요하다 돈이 없다 그런 암시나 표시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도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지키셨고 도우셨고 어려울 때 내가 위를 쳐다보거나 손을 뭐 고개를 숙이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내 마음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죄를 사함받아야 천국 간다. 그런 이야기들 맞습니다.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가요. 근데 이사야 59장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심 듣지 않으시게 하며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사함 받아야 하는 게 예수들 부피로 죄를 사함 받은 게 중요한데 죄 사함을 받고 난 뒤에 내 마음이 하나님하고 화목되는 하나가 되는 그 과정 안에 내 마음이 도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에 우리 마음의 죄는 손끝만으로도 깨끗하고 거룩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누구를 불문하시고 누구를 불문하고 여러분을 향하여 마음을 닫거나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생각이 믿음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실 거야. 하나님 내게 기도하면 응답을 하지 아니하실 거야. 내가 정말 한 죄를 지었어. 내가 어둡게 살았어. 그러나 하나님 내 속에 역사하지 아니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마음이 약해지고 떨어지고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서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성의 레위기 13장을 읽어보면 레위기 13장은 문둥병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다음 레위기 14장에 들어가 보면은 거기는 문둥 환자가 정결케 되는 규례가 나옵니다. 문둥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규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먼저 그 사람 뭐 약을 먹었든지 목욕을 어쨌든지 간에 문둥병이 깨끗해졌습니다. 문둥병이 깨끗해져서 나오면 아, 다 됐다. 나 나았다. 이제 깨끗하다. 암 있다. 암 나면 그렇게 말하잖아. 그지요? 그럼 다른 어떤 다리 다쳤거나 뭐 다쳤다가 위장병이 있거나 아니면 간에 무슨 병이 있다 나오면 나았다고 하면 자유로운데 문둥병에 관한 규례는 안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유가 깨끗하게 나와도 첫째 제사장에게 인정을 받아야 허락을 받아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문둥병자가 낳는 규례를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둥병이 낳았다고 하는 사람 나만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도 내가 낳은 걸 인정하시고 이제 제물을 드려 내가 낳아서 하면 그 제물을 받으 그래서 하나님도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 내 속에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막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럼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되냐면 아휴, 하나님 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시라.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이거 들으셨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 들으시고 우리 속에 역사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 내가 하나님이 기도라고 하지만은 내가 요즘 뭐 덜 부부 싸움만 하는데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겠나? 내가 성경은 안 읽었는데 역사하시겠나? 내 기도를 하는데 역사하시겠나? 내가 또 다음에 하나님 진실하게 하지 않았는데 역사 그러면서 내가 어떤 죄의 유혹이나 어둠 속 어려운 문제 이겨낼 때 하나님 나와 같이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는 그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 내에서 일을 하시는데 내 마음에는 나를 돕지 않을 것 같고 안 도우실 것 같던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내 속에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문둥병에 그랬다 나았다고 한다면 그냥 제사회가 내 문둥병에 나았다는 확실히 제사회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딱 드려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둥병에 나왔더니 하나님도 알고 나도 확실돼서 하나님 한 마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데 여러분 전쟁터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언제 죽을는지 모르고 하루 수만 살 죽어 나온다고 했을 때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 내가 죄사함을 받았어. 하나님 나를 도우셔. 내가 어디 하나님 나를 지키셔. 그 마음을 가진 것하고 이런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부모님 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나마저 죽으면 부모님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을 갖는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주자주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 하나님 만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 살아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군에 제대하고 그 다음에 김천에 가서 일하게 됐는데 돈이 한 푼이 없었습니다. 어찌다 제가 돈을 3,500원을 얻었었는데 3,500원 가지고 김천 집에 들어가니까 집세가 전세로 방 한 칸에 7만 원을 달라고 그래요. 그때 69년 초에 저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집세를 주십시오. 그때 기적적으로 제가 김천에 갔다 오는 버스 안에서 앤더슨 선교사를 만났고 단 이야기는 그분이 나한테 막 나하고 같이 살고 싶다고 1년만 같이 지내고 싶다고 하시면서 그 35만 원을 가져와서 35만 원 집을 얻자고 그 다음에 그 집을 얻었고 이제 선교사님 가시고 집주인이 전세로 얻은 집을 은행에 잡혀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도박을 해가지고 빚이 많이 져서. 그래서 은혜를 집을 빚져도 굉장히 막막했는데 그때도 제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같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보고 어느 날 기도만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집을 한번 알아보라고. 아침 먹고 나가서 처음에 집을 보면 너무 좋은 집이 있었어요. 얼마 전세 20만 원인데 돈 단도 만 원도 없어. 한 석 달쯤 지나는 내가 기도를 하는데 그 집이 어떠냐? 하나님 좋지요. 그 집 나갔을 텐데 가보니까 아직 새 놈 붙어 있어. 들어가 보니까 주인은 아이들만 있어요. 아버지 어디 가셨냐? 어디 가셨다고? 저녁에 2천 거 얻으러 온다고 기다리시라 그러라. 제가 돈이 없었지만 하나님 이 집을 주시겠다는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주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도시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시민 한 사람 내게 해를 끼쳤습니다. 내 전세로 집을 얻었는데 그 집을 은행에 넘기고 도망을 갔습니다. 집을 빚겨줘, 은행에 빚겨줘야 하는데, 빚겨줄, 나갈 때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집을 나에게 주시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주시려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주인께서 한참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계시더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 그러고 난 뒤에 입을 드디어 하셨어요. 나는 시내 지좌동에 있는 지좌교회 장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국도변에 이런 좋은 집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종이 쓰신다는 내가 어떻게 맡겠습니까? 쓰십시오. 내가 살아온 생애 속에서 이런 얘기를 밤새도록 해도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살아서 일을 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해주셨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여러분 마음에서 멀어서 하나님 나를 도우시겠나? 안 도우실 거야? 내 기도 들으시겠나? 안 들으실 거야? 나를 축복하시겠나? 안 하실 거야? 그런 사탄의 음성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꼭 하나님 의지하면 안 될 것 같고 내 방법으로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사단에 속아서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힘있게 일을 못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형제가 와서 구원받은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든 적든 구원받는 간증들이 일어나고 구원받는 형제들이 일어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모두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구원받으신 때가 있었습니까? 그럼 구원받으실 때는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얼마나 평안했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 갑니다.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쁘고 즐겁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세상 욕망도 이기고 정욕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지만 때때로 여러분들이 실수할 때도 있지요. 그렇죠? 범죄할 때도 있지요. 잘못할 때도 있지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나를 떠날 것 같고 나를 돕지 않을 것 같고 나와 같이 일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신다고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고 나가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능력으로 살아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미국에 갔는데 안정현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미국에서 해마다 해요. 원래 계획은 막 알라스카 앵커리지까지 한 스케줄을 잡았더라고요. 칸타타도에서 많은 미국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요. 구원을 받고. 교회 다 연결 안 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버스가 이제 세 대가 있는데 칸타타 규모 어마어마한 게 합 합창단만 해도 100명이 넘어요. 오케스트라, 다음에 합창단, 그 다음에 뭐 스텝들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차들이 많아. 그래서 버스가 4대 필요한데. 안정영제가 목사님이 중고버스를 하나 샀대요. 어떤 미국에는 버스 한 대에 5억, 6억 해요. 제가 버스 모자는 난 한국에 한 1억 정도 주면 살 수 있는 줄 알고 우리가 하나 사줄까 했다가 보니까 5억 간다. 기겁했어요. 작년에 버스 한 대를 샀는데 5억짜리를 3억 5천에 샀어요. 어떻게 샀냐면 버스 회사에서 우리가 버스를 여기 세워놓고 견본으로 이렇게 보여놓은 버스가 좀 오래됐다. 한 3년 됐다. 타진 안 했다. 그 사면 싸게 3억 5천에 줄게 그랬어요. 그거 좋다고 계약을 했어요. 걔는 그 버스를 다른 직원이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직원이 버스를 팔아, 그 버스를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새 차를 3억 5천에. 하여튼 뭐 그들이 일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버스를 10만 불에 샀대요. 10만 불에. 10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조금 넘는데 중국이네요. 그걸 어떻게 10만 불에 샀냐고 그러니까 좀 오래됐대. 얼마 전에 100만 키로를 달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00만 키로가 한국차는 다 고문해. 미국은 100만 키로도 아주 새 차더라고요. 보니까. 바깥도 깨끗하고 수차인데 제가 타보진 않았지만 형제들이 일을 하면서 또 재미있는 것은 미국에 칸타타를 하는데 너무 은혜로우니까 그게 다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뭐 스텝을 맡거나 일을 맡아야 가지. 그걸 못 맡으니까 젊은 형제들이 전부 다 대형 면허증을 따요. 대형 면허증한테 버스가 보통 한 대 운전기사 두 명 정도 필요하고 추락하고 그러니까 웬만한 뉴욕교회는 하여튼 나이 되면 다 대형 면허증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 하나님하고 이들 사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이 아주 이 일도 하겠다. 하나님이 이것도 돕겠다. 하나님이 이것 지키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변해에서 캠프할 때 한번 깜짝 놀란 게 거기 있는 그 저 뭡니까? 알미늄으로 된 이 그 전기도 달고 무빙도 하는 그게 있는데 그게 떨어졌대요. 떨어져 목을 때렸대요. 그 무게가 뭐 몇 톤 무게인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랐어. 야, 그 무게가 굉장히 심한데 그게 어떻게 떨어졌냐. 예, 아프리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 많이 다쳤겠네. 많이 다칠 것 같습니다. 어지럽고 형제 송송이 놀고 있는 거예요. 형제가 안 다쳤어. 아, 접니다. 근데 어떻게 괜찮아? 약간 목이 비켜 지나갔다 그러면서. 목이 부르실 뻔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제대로 하면서, 이 월드캠프 진짜 진행을 한번 해보면요. 하나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문제가 일어나려면 무시무지하게 문제가 일어나요. 날씨부터 시작해서 뭐 교통사고나 또 하는 형제들 그 일하는 문제는 무시무지하게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을 시작하면 엄두가 안 나고 이런 일 어떻게 하지? 이런 일은 항상 그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지난 봄에 저들이 인천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였습니다. 인천교회 제가 집회를 할 때인데 그때 인천에서 세계 교육부 장관 포럼이 있었어요. 그 교육부 장관들 가운데 우리가 아는 몇몇 장관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형제들 몇 명 그분들을 만났어요. 그때 교육부 장관 포럼을 하고 이제 마치는 시간인데 장관님들을 우리 인천교회 박목사님 한번 놀러 오시라고 하니까 여러분 오는데 장관이 나도 따라가면 되냐? 나 이번에 이제 한국 왔는데 뭐 갈 데가 없으니까. 아, 됩니다. 오시고 장관들 여러 명이 오셨어요. 거기서 오신 분이 이제 우리 교회와 연결된 그때 우리 천만원에서 또 뭐 키리바시 그 다음에 이런 장관들이 다 그때 연결된 분들. 그리고 인천에 오셔서 오전 한 10시 와서 우리 집회 오전 예배 참석하시고 말씀을 들었어요. 식사를 했어요. 인천교회 식사를 때 집에서. 식사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보내주신 이유를 이제 알겠다고. 그분들이 가셔서 바로 월드캠프 그 뒤에 또 오셨어요. 우리에게 와서. 그래가지고 믿음이 서서 지금 우리를 돕고 저도 제가 이번에 그 레소토, 키리바시 이제 그런 뭐 새로운 나라들이 막 문이 열리면서 그분들 온 마음을 다해서 할 때 우리 와서 우리 젊은 마인드 강의를 해줘라. 땅도 줄게. 이제 땅 주려는데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 이제 미국 갔는데 페루의 목사님도 정부에 땅 준다고 하고 또 파라과이도 그러고 이제 막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하여튼 땅이 제가 땅이 얼마나 많은지 다 기억도 못해.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은 친구하고 사귀는 사귐, 그리고 같이 일하는 직장의 동료하고 사귀는 사귐, 직장의 상관하고 만난 그런 것들은 삶에서 이렇게 연결되어지지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냐 막연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하고 나하고 자주 마음에 오감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하나님의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듣든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 속에 보거나 발견하지 못하니까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도우실까 안 도우실까 성령 돕나가지만 거기에 이제 의심이 있어서 믿음으로 힘있게 달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열왕기하 6장에서 아람 나라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이스라엘 왕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기별해요. 왕이요, 아람 군인들이 어느 지점으로 옵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아람 군인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왕이 그쪽에 막 준비를 했죠. 산 꼭대기에 막 돌 같은 거 잔뜩 쌓아놓고 막 굴러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일어나면 왕은 그냥 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지난번에 얘기해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반드시 아람에게 정복을 당했을 겁니다. 당신이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들에게 좀 도와주시고 언제든지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 왕왕으로 바로 오십시오. 그 신하나 경비병들에게 여봐라, 하나님의 종이 오시거든 만사를 물리치고 나를 맞도록 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아람의 진에서 그 전쟁에서 계속해서 맞게 해줬다.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과 하나님 왕 사이에.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종이 아람 왕과 강하고 가깝고 그러면은 왕이 부를 수도 있고 종이 올 수도 있어가지고, 아,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 문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렇게 관계를 가져나가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여러 차례 아람 사람의 공격을 오는 걸 막았지만, 하나님의 종과 아무 관계를 갖지 않았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열왕기하 6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아람 군인들이 이스라엘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못 막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성 안에 갇혀 있으니까 아이를 삶아먹고 낙이 머리 하나에 은 40세기로 합분대 4분의 1가 얼마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자, 여봐라.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당장 그분을 모셔와라. 우리가 이런 어려운 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전혀 갖지 않고 멀찍하게 살고 있는 모양을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이야기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아요. 내가 노는데 바쁘고 세상 사는데 바빠서. 그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실까 알고, 하나님 내 마음에 관계가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모르니까, 하나님 마음 모르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내 죄사함 받았다, 하나님 그걸 원치 않고 아람 군인들이 자꾸 쳐들어오게 해요. 쳐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사람이 막아줘요. 이쪽으로 옵니다, 왕이요. 왕이 이쪽으로 이번에 쳐들어올 겁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나님 사람이 안 그랬으면 그들은 멸망을 당할 텐데. 마치고 나도 하나님 사람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정말 이번에 말씀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이 나라 망했을지 모르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당신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앞으로도 자주 저들의 미련함을 깨우쳐 주시고 생각이 모자랄 때 가르쳐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까지 하나님 막아줘, 왜 하나님 사람이 이번에 말씀 안 해 주시지? 어디 물어봐라, 불러와라, 모셔와라. 하나님 사람이 저는 막아주시던 왜 이번에 안 하셨습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람 군들이 쳐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사람과 왕 사이의 관계를 더 견고하게, 더 따뜻하게, 더 마음이 같아지게 하려고 하는데,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람과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다 이제 아람 군이 쳐들어와서 포위를 당하니까 아이들을 삶아먹고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왕이 하는 말이,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몸에 붙었으면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더 벌 받기를 원하러 뭔가 죽이고 싶다는 거죠. 그 고마운 하나님 사람에게 인간들의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강남교회는 형제자매들도 있고 목사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들도 있습니다. 그야 우리가 모여서 음식 먹고 즐거워하고 교제하고 이런 것만 아니라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해 신뢰를 쌓고 하나님 있는 믿음을 성겨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울에 관한 글을 읽었는데, 이 글에서 우리가 진짜 가슴 아픈 일들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을 읽어보면 사울왕이 패망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블레셋하고 전쟁에 사울이 죽고 그 아들 요나단이 죽고 말기수아가 죽고 사울의 아들들과 사울이 한꺼번에 길보아산 전투에서 패망을 당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을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사울이 범죄한 그 범죄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었습니다. 사울이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범죄했을 때 돌이키는 기회를 주어서 어느 날 사울이 하나님이 다윗의 기름 부어 왕이 될 거라고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들녘도 바위 앞에 굴이 있는데 사울이 발을 가리러 그 굴에 들어갔는데 그 굴 안에 다윗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붙였습니다. 갈라치는 금방 죽었습니다. 사울을 죽이자는 거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말고 옷자락만 조금 뺐습니다. 굴에서 나왔어요. 사울이 나오니까 다윗도 뒤에 따라 나와가지고 멀리 서서 내 아버지야 하고 소리 지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왕을 내 손에 붙이셨을 것을 붙인 왕이 아실지라. 혹이 내게 말하기를 왕을 죽이자 하였으나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치는 것이 하늘에 기뻐하신 것이라 내가 왕을 아껴 죽이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왕의 옷자락을 뺐습니다. 그러나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거기서 막 우는 내 아들 다윗아, 너는 옳도다. 너는 옳도다. 나는 너를 죽이려 너는 나를 구원했다 살려줬다. 내가 참 잘못, 그 사울이 뉘우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삶에 내가 이건 잘못 뉘우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뉘우침에서 내가 다윗을 죽이는 잘못 뉘우침으로 끝나야 하는 게 아닙니다. 문둥병자가 문둥에 들었다 나오면 다 나왔다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에게 보이고 확실하게 나왔으면 제사를 드려서 문둥병 그 자체를 하나님과 내 사이 종결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술을 끊고 싶다, 담배를 끊고 싶다. 하나님, 하나님 술을 끊게 해주시기 기도합니다. 술을 끊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술을 끊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끊는 것하고 내 노력으로 끊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심홍섭이 얘기야 늘하지만 20년 동안 술을 끊어 안 됐는데 하나님 믿는 믿음이 왔을 때 한 시간 안에 술이 다 끊어 20년도 못 끊은 술이 끊어졌습니다. 자, 여러분이 사울처럼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뭐 부부 싸울 때도 있고 화를 낼 때도 있고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악을 행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울은 어떻게 하냐면 그 정말 잘못한 건 뉘우치죠. 뉘우치는데 아무리 뉘우쳐도 나는 약하기 때문에 또 사단이 끌고 죄로 끌려 끌려갑니다. 악에 빠져도 끌려간다는 거죠. 사울이 뉘우쳤습니다. 다윗에게 뉘우쳤는데 또 사단이 그런 마음을 일으킨가 또 다윗을 죽이러 가지요. 그렇습니까? 또 가요. 계속 가는 거예요. 뉘우치면서도 어느 날 다윗이 보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왔는데 아비새와 같이 진중에 내려가 보니까 사울이 누웠고 차은 그 머리맡에 꽂혀있고 물병이 있는데 군인들은 둘러 누워 자는데 아무도 깨질 않는 거래. 아비새가 그럽니다. 나로 창으로 찔 땅에 꽂혀 두 번 찌르게 단내 죽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치는 게 한 원차. 죽이지 마라. 그리고 물병과 창만 가지고 가라. 그리고 물병과 창을 가지고 떠납니다. 멀리 가서 다윗의 소리를 지르지. 오늘 아침 읽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리 보겠습니다. 9절에 다윗이 아비새의 길에 대해 죽이지 말라. 누구든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10절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시거니와 여호와께를 치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쟁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넌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 그들을 깊이 잠들게 했으므로 그 다 잠이었더라. 13절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산거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가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지 아니했냐. 아브넬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을 부는 넌 누구냐. 다시 아브넬이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건 네 어찌하여 내 집 왕을 보호하지 아니했느냐. 백성 중 한 사람이 내 집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느니라. 내 행한 일이 선치 못하다 여호와의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17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인 줄 알아듣고 가르쳐 내 아들 다윗아 이건 내 음성이냐. 다윗이 가르쳐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또 가르쳐 내 주는 어찌하여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면 내 손은 무슨 악이 있나이까. 천근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어서 만일 왕을 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느니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나이다. 많은 인자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붙지 못하게 하미니이다. 그러나 청컨대 여호와 앞에서 머니 와서 이제 나의 피로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습니다. 사울이 가서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기증인 것처럼 내가 다시는 너를 해야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했다. 여기 21절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걸 마음에 뉘우칩니다. 뉘우치는데 이 뉘우침이 자기 각오와 결심이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뉘우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을 잡아 사울을 잡아주지 않으니까 악한 영이 언제든지 사울을 끌고 다윗을 죽이러 끌어가면 또 끌려가고 또 끌려가고 또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 어떤 죄를 범했다면 하는 내 죄를 용서해 주자고 그렇게 고백해만 해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 처리해서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이제 씻어진 걸 믿습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서 다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죄에 빠지지 않게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싸워 이겨야 하는데 아 내가 정말 양심의 가치면 내가 정말 늘 주여 정말 잘못했다 내 다시 안 그럴게 이제 거기서 사울 자신의 기도로 자신의 각오로 자신의 결심을 끝내버렸을 때 다시 사탄은 여러분들 끌고 갈 때 여러분이 어떻게 사탄을 이깁니까? 못 이기나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시편 51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에서 성경 이렇게 얘기하고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합니다. 잘 하셨습니까? 9절 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으로 회복시 나의 자원하는 심정을 주 나를 붙드소서. 자, 여기서 다윗은 말하기를 다윗이 범죄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죄를 그만 안 지켰습니다. 그게 아니고 나 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 마음은 죄를 못 이깁니다. 내 마음은 항상 악합니다. 내 마음은 더럽습니다. 내 마음이 어둠을 이기지 못합니다.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이 마음 가지고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으니까 당신의 성신으로 정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당신의 하나님 마음으로 채우셔서 나로 죄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죄를 짓고 가책을 막 통회를 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또 죄에 빠집니다. 아무리 각오 결심해도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진짜 잘못했는데 다윗을 죽이지 말아야지. 또 사단 중 또 다윗 죽이러 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러지 말아야 잘못했다. 그러면 또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 삶을 만일에 사울이 돌이킬 수 있었다면, 근데 자기가 돌이키는 그 돌이킴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무리 여러분 돌이켜도 하나님 어떤 악한 영으로 끌고 가면 걸려갈 수밖에 없네. 우리 악한 영은 약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죄에서 지켜주시옵소서. 나는 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는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내 마음에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술을 끊을 때 내 가고난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술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새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은 죄를 이기지만 내 마음은 100번, 1000번, 10000번 각오를 해도 또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서가면 여러분, 이제 죄를 지을,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사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그건 자기 의지예요. 자기 각오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죄를 지어요. 하나님, 나는 이런 인간입니다. 난 유혹을 못 이깁니다. 죄를 못 이깁니다. 악에 빠집니다. 난 죄에 빠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죄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마음에 파수꾼이 되어 죄를 이기게 해주시고 내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죄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돼.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옛날 하도 도박을 하다가 막 일꾼에서 화가 나서 짝두로 손가락을 끊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 내가 보니 막 손에 피를 흘리면서 왜 그러냐고. 이놈의 손가락 때문에 내가 도박을 해서 손가락 딱 끊어냈어. 여보, 그래도 그렇지. 손가락 안 끄고 안 하면 되지. 왜 손가락까지 끊어요? 둘이서 한 달 동안 더 행복했다고 하더라고. 한 달 전에 남편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갔지, 아무리? 아무 차도 없는 거예요. 그 도박하는 집에 딱 가보니까 발가락에다 화장 꼽아놓고 하더라고요. 인간의 결심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강남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 왜 저렇게 선이 없이 살아? 사람 좀 선이 있어야지 하고, 난 그래도 어느 정도 결심이 있고 가끔은 지킨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죠. 그분도 자기 결심 믿지 마십시오. 사울이 여러분 뉘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지, 꼭 사울과 같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범죄를 했습니다. 범죄를 했고 우리 아내와 동침했고 그 남편을 죽이고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범죄를 하고 난 뒤에 내가 이제 죄를 짓지 말아야지, 여자 뒷막 쳐다도 보지 말아야지, 아이만 눈을 감고 살아야지, 그렇게 각오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난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여,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내 죄 돌이키시고 내 죄악을 도말하소서. 그 다음에 다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마음 가지고는 죄를 못 이기니까 정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내 속에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를 이기면 죄를 이깁니다. 유혹을 이기고 밝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각오하고 결심해도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난 뒤에 죄 안 지어 각오 결심하고 막 뉘우쳐 또 죄를 짓고,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이 하는 것 점점 멀어지는 걸 느끼고, 구원의 즐거움도 없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하나님 나를 돕는다는 마음도 없어지고, 하나님 나를 지키시겠다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뒤에 이런 삶을 살지 아니하면 점점 구원받을 때 즐거움이 없어지고 시들어가고 세상으로 빠지면서 욕망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각오하고 결심해 봤습니다. 그러나 또 전 유혹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가 내 각오, 내 결심을 힘입어 신앙생활한 신앙을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재산 받으셨을 때, 내 재산 받았을 때 내 안에 계셨지요. 하나님, 성령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셨지요. 기쁨을 주셨지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죄를 짓지 않을 각오하고 노력하고 그거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죄를 못 이기지만, 나는 유혹을 못 이기지만, 하나님 당신은 유혹을 이기십니다. 죄를 이기십니다. 예수 피로 제사 받은 뒤에 그 하나님 당신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정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을 채우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럴 줄 믿습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워지고 죄의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는 저 죄 이기지 못해요. 난 넘어져요. 난 쓰러져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게요. 하나님 붙들게요. 한 날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워지고 내 마음에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이 일도 돕겠다. 우리 자식 일도 돕겠다. 내 노후 일도 돕겠다. 내 사업하는 일도 돕겠다. 나를 축복하시겠다. 그런 믿음이 일어나고 그런 어려운 일을 딱 경험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힘있게 주님을 섬기면서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죄와 싸웁니다. 그 다음 한 번 죄를 짓고 또 죽은 두 번 죄를 짓고 그러면 구원의 즐거움도 잊어버리고 기쁨도 잊어버리고 그건 신앙이 형식적으로 되고 옛날엔 내 온몸을 바쳐 주를 위해서 기뻐고 내 물질을 다 드려도 기뻐고 내 생명을 드려도 기뻐고 그랬는데 이젠 나의 중심으로 흘러가고 인색해지고 그러면 사탄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서 믿음을 파괴시켜서 참만한 구원을 받고도 믿음이 파산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자기가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으면 이젠 이상도 여러분은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모든 일에 여러분이 느끼기는 어떻게 느끼든 그건 차이가 있지만 만일에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으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뉴욕에서 큰 야외 공연장을 빌렸어요. 그저께 어제 계속해서 이제 막 비가 부슬부슬 오고 비가 온다고 막 일기예보가 왔어요. 형제하면 막 기도를 한 거예요. 오전까지 비가 왔어요. 오후에도 한 바퀴 비가 왔는데 우리 이제 공연 시작할 때는 날씨가 밝게 보이고 나중에 해, 별도 뜨고 달도 떴었어요. 참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볼 때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이 사탄이 주는 소리를 자꾸 듣고 그래서 그렇지 영으로 자세히 보면 누군가 구원받은 사람의 염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일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꼭 그걸 보고 믿지 말고 재산 받으면 한 나와 함께 하시면 믿으세요. 그리고 죄의 유혹이 올 때 죄 때문에 막 그리킬 때 하나님을 가지고 나가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를 입고 그래서 자유를 얻고 다음에 또 죄의 유혹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을 때 나는 죄를 못 이깁니다. 아예 선포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 계십자에 못 박혔으니 내가 사는 내 안에 그리스도에서 사셨어. 죄와 살도 누가 싸워야 합니까? 죽은 사가 싸워야 합니까? 산 사람이 싸워야 합니까? 난 못 바뀌고 그리스도가 살았으니 그리스도가 싸워야 안 합니까? 주님이 싸우시옵소서. 넘어지도 주님 책입니다. 황비를 제껴요 주님께. 알겠습니까? 주를 의지하고 죄를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고 환란을 이기면서 여러분 그때마다 또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람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마다 선지자 엘리사가 어디로 어디 쳐들어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것 좀 막으십시오. 그러면 그건 다 참 잘 막았다. 그렇지. 우리가 싸워서 이겼네. 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께 내게 알게 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 이번에 망했어. 우리나라 망했어. 하나님 나를 지키지 않았다면 내 신앙은 파산됐어. 내가 정말 다시 죄악 속에 빠졌을 거야. 내가 어둡게 살았을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마음의 연관을 가지면서 자주자주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음에 어떤 문제도 왔다. 이번에 이게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믿음 생기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런 문제 하나님이 해결돼. 이 병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야. 하나님 위에 가는 못 문제 해결해. 하나님 이 문제 하나 해결 못해. 하나님 내 노후하는 문제 해결 못해.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밝게 살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주를 위하여 섬기게 되고 주께 드리고 싶고 시간도 물질도 마음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내 마음이 주님을 가득 차면 행복하고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어두운 죄를 두고 그냥 어떡할 줄 모르고 제사 안 받아도 그렇게 넘기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허물이 있었습니다. 이런 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연결해서 예수님 피로 씻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난 또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를 못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삶이 거룩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미 거룩함을 받았는데 거룩함 삶이 여러분 생활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으로 받은 거룩이 여러분 삶을 통해 나타나고 여러분 삶 속에 영광이 되어 그러면서 하나님 여러분 더 가까워지고 여러분이 빛이 나고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돕는 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 여러분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너무 복된 삶이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사울은 뉘우치고 자기로 끝났지만 다윗은 죄를 짓고 돌이킬 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난 다시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니 모친이 죄 중에 날 잉태한 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내게 새롭게 하십시오. 나는 죄에 빠지지 않으려도 빠질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 내 안에서 죄에서 건져주 지켜주시고 옛날 죄를 사하신 것처럼 생활에서 일어난 이 모든 문제에서 나를 지키시고 씻어주시고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으로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시련을 이기고 하나님의 가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어려움을 이기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더 커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 더 큰 일을 하는 귀한 일꾼으로 자라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어두운 죄를 그냥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십자가 피 앞에 그거 다 해결된 걸 믿으시고 앞으로도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강화하겠으면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 당신이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죄를 이기겠습니다.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삶 내 의지나 내 노력을 믿지 않고 내 방법을 믿지 않고 하나님 믿는 삶으로 점점점 변해지면 이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실 걸 믿고 정말 모든 일에 하나님 이러면서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주변 사람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 달라. 제가 군 3년 동안 있을 동안에 우리 전 장병이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으시면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모세 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